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역대하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역대하 이제 21장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까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복잡한 부분을 다뤄왔고 또한 또 아주 우리에게 의미 있는 그러한 부분, 어찌 보면 또 복잡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단락으로 우리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죄란 그 자체가 어찌 보면 복잡한 법인 것이죠. 죄가 사람을 미혹하는 것은 신기하고 이상해 보이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여호사밧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여호람의 생애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1절을 보실까요? 21장 1절.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여호람은 아합과 이세벨의 가정에서 자란 그 딸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합과 이세벨의 가정에서 자란 딸이니 뭘 배웠겠어요? 2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라와 미가엘과 스바디아는 다윗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은금과 보물과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주고 후이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무자비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경쟁자를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독재자의 특징이죠. 그는 자기의 모든 형제와 나머지 왕족들을 이제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6절로 가보세요.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혼인을 그래서 결국적으로는 축복하지 아니하신 겁니다. 7절.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도 악을 행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가계를 끊어버리시는 것이 당연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이 신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다윗의 가계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심판이 즉시 그들에게 임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 8절로 9절입니다. 여호람 때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므로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와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라. 하나님을 버리니까 결과는 뭐 당연합니다. 자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람에게 이러한 심판이 임한 까닭을 분명히 밝혀주십니다. 성경은 이러한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조상들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좀 버리고 나름대로 우상을 섬기고 옳지 못한 길을 행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또한 하나님을 섬겼을 때 어떠한 평안이 있었는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람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없는데요. 그들은 사실상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들이 믿는 것은 자기들의 사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시며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그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로 가보겠습니다.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행음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여호람은 사실상 자기 아버지 여호사밧이 그 백성들을 건져낸 우상 숭배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이 잃어버리고 있는 옛 친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려운 메시지를 전하실 때마다 부르셨는데 그는 해결사이며 그 일에 알맞은 사람입니다. 누구이죠? 엘리야입니다. 21장 12절로 보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는 전혀 기록하지 않았던 선지자들 가운데 하나라고 말을 하는데 물론 성경에는 엘리야의 이름으로 기록된 책은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비록 책을 쓰지는 않았지만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죠. 엘리야가 메시지를 기록할 때는 항상 서명을 했다고 봅니다. 엘리야는 다음과 같은 말로 메시지를 시작합니다.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볼까요? 13절로 15절입니다.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비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네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네 백성과 네 자녀들과 네 아내들과 네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꼼짝 못하는 겁니다. 뭐 이거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시면은 뭐 누가 여기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어요? 다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버리시면요, 그 끝나는 겁니다. 누구도 그 안에서 살아날 자가 없는 것입니다. 15절 봐보세요. 결과가 어떤가?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러분 그 병이 얼마나 심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러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이것은 무서운 메시지였지만 하나님께서 여호람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은 평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엘리야로부터 기술할 수 있는 종류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러나 그 여건은 특별한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에서라는 세 가지 질문을 일으키는데요. 우선 누가 엘리야인가를 살펴보십시오. 이 메시지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열왕기서의 기록에 의하면 엘리야는 여호사밧 통치 제18년에 승천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여호람의 통치 때 엘리야는 이 땅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일부 성경학자들은 이 엘리야는 아합 때에 활동하였던 엘리야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에 나오는 엘리야가 다른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밝히셨을 겁니다. 여러분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아들인다면 믿을 수 없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믿지 못한다면 이 부분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삶은 온전한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지 못할 겁니다. 아합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 엘리야가 이 메시지를 기록한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은 언제 썼느냐 하는 겁니다. 승천 후에 썼을까요? 승천 전에 썼을까요? 간단한 설명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이것이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내용이죠. 예언이란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실예를 많이 보고 있죠. 이사야는 바사의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2년 전에 그에 대하여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미가는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로 베들레헴을 지적한 바가 있고요. 세 번째로 그 장소가 어디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엘리야는 북왕국의 선지자였거든요. 이것은 역대기에 나오는 엘리야에 대한 유일한 언급이라고요. 왜냐하면 역대기는 하나님의 관점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기뻐하셨는데 왜 엘리야가 본소에서 보다 상세하게 언급되고 있지 않을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그의 사역을 기록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북왕국 전체의 역사를 생략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엘리야는 여호사밧이 선한 왕이며 그에게 책망할 메시지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여호사밧에게 말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아들 여호람이 등극하자 메시지가 기다려지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승천하기 전에 그 메시지를 기록했던 거죠.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외투뿐만 아니라 여호람을 위한 메시지를 남겨두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엘리야는 어떤 사람인가? 엘리야가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또 언제 썼는가? 어느 장소에서 했는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과 좀 딱딱하지만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이제는 엘리야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21장 16,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아사와 여호사밧과 평화롭게 지내왔는데 이제 그들의 마음이 격동되어 전쟁을 일으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언제나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 전쟁은 죄의 결과로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전쟁이 싸움터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러분 이렇게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은 바로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요.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전쟁은 죄악된 인간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8절로 2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에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양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0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므로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 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여호람이 죽었는데 그 죽은 후에 이 장례가 아니 이렇게 초라할 수가 있어요. 슬퍼하는 사람도 없고요. 얼마나 그가 미움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2장에서 그의 아내도 가장 미움받는 여인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장으로 가보실까요? 1절.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이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나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지인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왕 여호람의 아들 아이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자, 여러분 이 동일한 사람에 대해서 다른 이름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때때로 이제 혼란을 겪을 수가 있는데 아이시야는 역대하 21장 17절에 나오는 여호아스를 말합니다. 그때 유일하게 남은 아들로 여호람의 다른 아들들은 모두 죽었으니까요. 2절로 4절입니다. 아이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여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이시야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달랴는 사실상 여왕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남유다의 왕을 19이 아니라 20명으로 보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봅니다. 그녀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로서 오므리의 손녀가 되겠죠. 그녀는 결코 자기의 위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자기 남편 여호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찍이 떠나게 했던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그의 아들이 그의 어머니,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참,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어요. 그 아들 아하시아가 어머니의 말대로 다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멸망을 의미합니다. 공의로운 복수가 그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5절 봐보세요. 아이시아가 아합의 집에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아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그랬어요. 남왕국과 북왕국 똑같이 여호람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여서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동일한 인물 같지만 유다왕 여호람은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동맹을 맺게 됩니다. 여호람은 아합과의 싸움에서 부상을 입게 되죠. 6절로 가보실까요? 요람이 아람 왕 아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그랬어요. 유다왕 아사랴는 이스라엘에서 병을 치료하고 있던 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방문하게 되는데 아마 그는 과일 한 바구니 정도의 선물을 가지고 갔을 거예요. 7절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야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그랬어요. 재미있는 사실은 예후가 남왕국에서 온 아하시야 왕이 그곳에 와 있던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죠? 8절입니다.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실 때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야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야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여기서 아하시야의 형제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아하시야의 형제들이 아니죠. 혈육이 아니죠. 그들은 아람 사람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의 형제들입니까? 이 형제들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므로 아하시야에게 생각을 한다면 조카뻘이 되는 건데요. 유다의 백성들이란 궁중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던 먼 친척을 가리키는 표현들입니다. 예후가 그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이제 그는 도망하게 됩니다. 아하시야를 뒤쫓게 되는데 그것이 9절에 나오고요. 그러면서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싸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2장 10절로 한번 가보세요. 아하시야의 모든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는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의 씨를 진멸하니라. 자기의 친손자를 손자들을 죽이는, 여러분 이건 짐승 아니겠어요? 이런 무자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이 피비린내 나는 여왕이 어떻게 자기의 손자들을 죽였는지 이해할 수가, 참 이거 인간으로서는 가능치 않은 거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녀는 자기의 모든 손자들을 하나만 제외하고 다 죽이는데 단 한 명의 손자가 피하여서 도망을 하게 되는 거죠. 11절 12절입니다.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더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요아스가 살아남지 않았다면 다윗의 혈통이 끊어질 뻔했습니다. 메시아가 오리라는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죠. 여러분은 사단이 그리스도에 이르는 혈통을 파괴하기 위해서 얼마나 끈질긴 노력을 하고 있는지 여기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애굽에서는 모든 산의 아이들을 죽이는 일을 사단이 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을 때 또한 그와 같은 일들을 했습니다. 사단은 하만의 시대에 모든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사단의 이 역사가, 사단의 그 집요함이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이 어린아이 요아스는 생명을 건질 때 거의 한 살 되었는데 그는 성전에서 6년 동안 숨어 지내게 됩니다. 그동안 그 잔인한 여왕이 그 땅을 다스리게 되는데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역대하 강의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 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에서 잠언 18장 21절 말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를 바탕으로 톰 브라운 목사님이 지은 책 혀의 권세 말의 위력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